이제 본격적인 추수의 계절입니다. 지난주일에는 우리 교우 몇 분들과 함께 가까운 한 10분 거리의 과수원에 방문해서 사과를 땄습니다. 비가 좀 내리고 좀 어서서한 날씨였는데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과뿐 아니라 복숭아 계절도 있고 해서 다 같이 미리 좀 광고를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수원까지 이렇게 제가 버스를 운전하면서 위로 올라가니까 위에는 다 농사 짓는 들판이잖아요. 그죠? 왼쪽에 보니까 콩이 그렇게 익어 있고 오른쪽에는 옥수수가 그렇게 아주 그린 컬러로 시퍼랬는데 이제 완전히 누렇게 황금 들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이 텅 빈 불판에 눈이 훅 했는데 완전히 황금 들판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누군가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황금 들판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예, 싹이 트고 이삭이 나서 그 봄과 여름에 비바람을 탁 맞고 자라더니 이제 튼실한 열매가 다 맺혔습니다. 그래서 매년 씨를 뿌려야 이렇게 작물을 거두는 곡식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가수원에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과 정말 커요. 애들 머리만큼 이렇게 머리만큼 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저도 놀랐어요. 시장에서 사 먹는 것과 달리 엄청나게 큰 게 열린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사과 나무가 또 키도 커요. 손이 안 닿는 곳이 있습니다. 아, 이 큰 사과나무도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도 누군가 씨앗을 뿌려서 묘종이라 그러죠. 묘목부터 이렇게 자랐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국적은 영국이었지만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조지 버너드 쇼가 많은 명언을 남겼어요. 아주 재미있는 명언도 많은데 그 중에 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씨앗을 뿌려야 이렇게 곡식이 풍성이 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씨앗에 대한 위대함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의 도토리 안에 도토리 있죠. 집약되어 있는 강렬한 에너지를 생각해보라. 땅에 도토리를 심으면 엄청나게 팽창해서 거대한 참나무로 자란다. 양 한 마리를 땅에 묻어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냥 썩을 뿐이다. 예. 근데 이분이 또 재밌게 애국심에 대해서도 남긴 명언이 있어요. 애국심. 여러분 다 애국자시잖아. 그죠? 애국심이란 자기의 조국이 다른 모든 나라보다 고귀하고 우월하다고 믿는 신앙을 말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애국심. 여러분의 나라.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묻고 싶어요.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아니면 두 나라 답니까? 어느 1.5세 입양된 분은 정치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가가호호 방문했더니 오이 너 코리안이잖아 그러면서 아니 그래서 누가 묻더래요. 시민권 받을 때 아니 한국하고 미국이 전쟁하면 어느 편 들겠냐 묻길래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미국은 나를 입양해서 키워준 나라, 아버지 같은 나라. 한국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나라. 엄마, 아버지가 싸우면 안 되지.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나라,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일 수도 있고 한국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속하게 된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로마 제국도 아니고 유대인 왕국도 아니고 무엇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은 제자로 부른 너희들의 나라는 이 땅에 로마 제국도 아니고 유대인 나라도 아니고 우리의 몸은 거기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좀 어색합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입양된 나라,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갈 나라 알아야 풍성하게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많은 비유로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 데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되어 주어지거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 씨앗을 뿌려본 적 있으시죠? 어떤 목적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동입니다. 꽃씨를 뿌릴 때에는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면서 뿌립니다. 그리고 곡식의 씨앗을 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에 풍성하게 추수할 결실을 기대하며 씨앗을 뿌립니다. 작은 씨앗을 보면서 거기에서 피어날 꽃과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경험과 지식과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된, 백성이 되어서 이제 씨를 뿌리는 이런 일꾼이 되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매와 결실에 대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5절 6절에 보면 이 씨 뿌리는 사람들 항상 해피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우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실제로 그랬어요. 먹을 게 없는데 겨울에 곡식을, 씨앗을 남겨놓고 그걸 뿌려야 됐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리고 배가 고파서 칭얼대는 자식들을 등에 업고 씨를, 아마 여러분이 그 등에 업힌 자녀였을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 씨를 겨울에 안게 되었던 그 종자 씨앗을 뿌리러 나가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상징적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족하고 넉넉할 때 또 있어요. 우리가 지금 풍족하고 넉넉한 때라고 볼 수 있죠. 삶의 상황은. 그 다음에 부족하고 공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이 씨앗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걸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씨라는 단어는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이에요. 영어로는 the seed, 이 세상에 하나뿐인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예수님이 말하셨을 때 이 씨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사람이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에서 시작되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는 신비롭게 커져간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어요. 27절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이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알아서 나서 자란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런 농부가 다 있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말씀해 보면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사이에 씨가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좀 어폐, 씨를 뿌렸는데 일하는 농부가 놀고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뿌려놓고 방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낮과 밤 동안에, 밤에도 아침 저녁으로 자고 일어나서 농부가 할 일은 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난 것이 오로지 그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씨앗에 생명이 있어야 싹이 트죠. 그죠? 싹이 트고 그리고 죽은 씨앗에 아무리 이 씨앗이 썩고 죽어 있는데 아무리 물을 붓고 해본들 싹이 트거나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사역에도 헌신하고 열심히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분투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교회와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런 것은 우리의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노력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씨를 뿌린 사람도 씨를 열심히 돌봤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또 돌봐야 돼요. 수로에 물을 대서 논에 물을 대듯이 옆집 논중이라고 삽들고 싸울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건강에 위험을 무릅쓰고 약을 칠 수도 있고 또 흙이 끊어지게 그름을 뿌려주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씨앗을 자라게 하는 보조적인 것들이란 거예요. 보조적인 것들을. 왜냐하면 씨앗에 생명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예 싹이 트지 않습니다. 씨앗이 생명이 있을 때라야 우리의 그런 모든 수고에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라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햇빛과 비와 바람과 기온들이 질서 있게 움직여갈 때 이 씨앗이 잘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그 신비를 이 씨뿌린 농부가 알지 못하듯이 알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이 바람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부는 방향은 알 수 있어요.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 성령의 바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신비를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품고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부지불식간에 싹이 트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이 있는 복음의 씨앗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 손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한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들 위해도 계속 씨앗을 뿌려야 돼요. 선교지에도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그걸 멈추면 썩는 씨앗인 거예요. 예. 지난 월요일 날 제가 1박 2일로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보스턴에 있는 그 한국교회에 있는데 주최하는 우리 40대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는 올해 창립한 지가 66년째예요. 미국 동부에서 한인교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놀랍게도 보스턴에 있는 모든 그 장로교회에서 그 교회가 가장 강성한 세력이 크고 부흥한 교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원래 계속 부흥했던 게 아니에요. 거의 한 25, 6년 전에 40주년 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역사 비슷하죠. 계속 분란과 불안으로 인해서 교회가 팍 찌그러들어서 싸우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예, 목사님들도 오래 못 계시고. 근데 그때 한 목사님 오셔서 8년간을 하시는 은퇴하는데 성공하셨어요. 은퇴하는데 심호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계신 목사님은 그 이후에 오셔서 20년간 지금 목회하시면서 한때 100명 미만으로 확 줄었는데 지금은 자녀만 200명, 전체가 500명이 넘는, 그래서 미국 교회를 다 제끼고 1등 교회가 됐습니다. 예. 또 이 보스톤에는 그 기독교가 굉장히 쇠락하는 동네라 우리 이민자, 이민교, 한인교회를 크게 들어서 지금 쓰고 계세요. 1953년도에 창립한 교회인데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유학을 오신 분들이 몇 분, 또 이민을 오신 분들이, 이래저래 오신 분들이 몇 분이 모여서 얼마나 가슴이 피폐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때 백불 들고 오기도 힘든 시대였어요. 김동길 교수님이 그 창단 멤버예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십시일반으로 교회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때 아 60년 뒤에 우리 교회가 미국의 쟁쟁한 교회들을 다 짊어지고 서포트하고 미국 사회에 교회를 다 오픈해서 지역사회 행사가 우리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그런 걸 꿈꾸면서 교회를 시작하셨겠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미국 교계뿐 아니라 미국 지역사회까지 다 섬기는 아주 탄탄한 교회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아주 어려운 시절에도 인내로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41년 전에 이곳에 몇 분이서 믿음의 씨를 리하이 밸리 지역에 뿌리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고 부흥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씨의 싹을 틔우시고 이삭이 되게 하시고 키우시고 결국 풍성한 알곡으로, 곡식으로, 추수할 곡식으로 물어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 비바람의 시련을 그치지 않고 자라는 씨앗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들판에 있는 그냥 흔해 보이죠? 옥수수, 콩, 여름에 그 무더위와 비바람을 다 견뎌내고 곡식을, 알곡을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씨는 자라고 자라서 충실한 곡식이 될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씨.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여 그 씨앗을 땅에 뿌리고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신비로운 은혜 약속대로 반드시 싹을 틔우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라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왜 우리가 씨 뿌리는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 에이, 헛수고. 이렇게 생각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씨를 뿌리라고 했지 관리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열매를 맺힐 때까지 네가 책임져,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좀 위안이 되죠. 네가 뿌린 씨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네가 책임져라고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세상에서는 그렇게 뿌린 사람이 거두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네가 판을 벌였으니 네가 수습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뿌린 대로 책임을 지는 것은 세상에 속한 죄이래요. 죄. 죄는 자기가 뿌리면 자기가 다 받아요. 예. 뿌린 대로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스스로 땅이 오늘 말씀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씨가, 씨 자체가 달라요. 씨가 선한 씨요, 복음의 씨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이기 때문입니다. 예. 소 헨슨이라는 분이 이 씨에 대해서 씨앗의 승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안에 보면 씨앗에는, 이 씨앗에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 안에는 어린 식물체가 섭취할 수 있는 최초의 식량을 그 안에 다 미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트기 전에 이미 뿌리와 순과 잎이 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만한 씨 안에. 예. 특히 복음의 씨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예, 스스로 믿음을 증진시키는 자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또 씨앗은 이 책에 보면은 역경에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예. 겨울철에 몇 달 동안에 저장해둔 씨앗들이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겨울 내내. 그런데 봄에 심으면 싹이 틉니다. 여러분 어떤 씨앗은 몇십 년, 몇백 년을 견딘다고 해요. 그래서 빛과 수분과 영양분의 조절과 그런 적절한 조합이 맞아지면 싹이 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시절에 그 다음에 그 헤롯 대왕 시절에 그때 떨어진 종려나무 열매 씨앗이 이렇게 드라이하게 발견이 됐답니다. 그걸 잘 과학자들이 조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싹을 틔우는데 성공했대요. 예. 그리고 또 씨앗은 스스로 방어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호두 보세요, 호두. 뾰족한 씨앗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씨앗의 일반적인 특징과 달리 세상의 씨앗들은 이런 특징에도 불구하고 썩어서 생명을 싹트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썩어버리고 죽는 씨앗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만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여러분 절대 썩지 않습니다. 절대 썩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씀에 무엇보다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을 선사하고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는 기쁨까지 같이 누리게 합니다. 우리 일전에 이 강대상에 처음으로 오셨던 그 선교하시는 분 해리스버그의 김현영 장로님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과테말라의 저점소 사역으로 시작하신 분인데 처음에 본인이 혼자 왔다 갔다 그 대학이 있어서 강사로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도 안 했던 분들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고 같이 사역이 점점점 커져서 더 많은 마을을 입양하게 되고 지금은 선교팀이 한두 팀도 아니고 40명, 50명 여러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믿음의 씨를 뿌리는 혼자서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첩첩산중에 과테말라의 그 원주민 마을에 어떻게 됐겠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산마을에 교회도 학교도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의사 간호원들이 가서 의료 지원도 없을 거예요. 전기 공급, 태양열에서 전기 공급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없을 거예요. 위에 산 위에 이렇게 빗물을 받아서 파이프라인에서 수돗물도 공급하는데 마을에 그것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바닥에 흙바닥 콘크리트 공구리를 쳐서 이렇게 한 집 한 집씩 해줬습니다. 그것도 그냥 흙바닥에 살고 캄캄한데 흙바닥에 살면서 그렇게 아직도 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시작하지 않았다면 작은 씨를 믿음으로 뿌렸더니 이게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연결해서 지금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씨앗을 뿌렸더니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예. 자라고 자라서 오늘 말씀의 씨는 어떻게 돼요? 성장해서 싹으로, 이삭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실한 곡식으로 추수할 때가 된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 변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 열매들입니다. 우리도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에서 그 밭에서 자라는 작물처럼 그 작물은 자라는 속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먼저 이삭이 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같은 나무라도 먼저 익는 가지의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사과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자라도 수확의 시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빨리 익는 게 있고 늦게 익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익는다고 더디게 익는 사과를 보고 이거 너 못났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익는다고 내가 더 잘났다 자랑하고 어서댈 필요가 없습니다. 뒤늦게 익는다고 먼저 읽고 더 탐스럽게 큰 사과를 보고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모함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같은 씨에서 자라고 같은 나무에서 열린 열매고 다 귀한 과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요즘 새벽기도 본문인데 그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구별된 백성들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베드로 우리 사도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를 영접하고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대신 구하고 사면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신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어떤 말이 나옵니까?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란 말은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군인의 제복을 입으면 그 사람은 군인으로 여깁니다. 경찰 제복을 입으면 경찰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실제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잘못과 허물과 죄로 범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거룩한 자로 옷을 입고 덧입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한 열매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좋은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씨앗으로 이제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익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서로를 거룩하게 여기라.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격려하라. 그런 구체적인 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사과밭에 가보세요. 많은 사과가 다 익어서 추수를 당하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거는 다 버리거나 벌레를 먹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애플 사이다 이런 거 만드는 걸 그냥 찹찹찹해서 다 그렇게 처리하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익어서 탁 추수된 거는 아주 귀한 상품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찬 곡식 열매로 익어가도록 격려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추수 때에 우리가 열매가 되고 또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같이 참여할 줄 믿습니다. 우리 19세기 미국 철학자 하버드 나온 분인데 숲속에 여기서 얼마 멀지 않아요. 뉴저지 뉴욕인데 숲속에 들어가서 오두막집을 짓고 뭐 이렇게 혼자서 원시인처럼 생활해 책을 쓴 분이 있는데 철학자예요. 헨리 데이빗 소로 그분이 씨앗의 희망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한 알의 씨앗에 큰 믿음을 갖고 있다. 당신에게 씨앗이 있다고 믿게 되면 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 여러분이 씨앗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 보스턴 한인교회도 놀랍게 미국 사회를, 미국 교회를 이끌고 미국 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로 거듭났습니다. 예. 투자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투자하고 계속 믿음의 씨앗,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윤동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민자,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같은 그런 자녀, 그런 사람을 키우는데 믿음의 씨를 계속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고 품을 때 우리는 충실한 곡식으로 성장할 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성장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시련과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서 우리 리하이밸리에 우리 한인교회뿐 아니라 미국교회 그 다음에 우리 한인사회가 또 미국사회에서 섬기고 인도하는 미국사회까지 후원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또 한인 커뮤니티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씨를 뿌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계획 안에서 성장해서 풍성한 알찬 곡식으로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